예, 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요.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일곱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수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의 일곱 별의 비밀과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예, 아멘. 자, 우리가 특별히 이제 1장 9절부터 보았지만 이제 3장 마지막 22절까지 우리 예수님께서 그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계시록을 다 다룰 것은 아니고요. 2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돌아보며 우리 교회에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계시록의 모든 말씀 또 오늘 본문에서 이제 본문부터 보여지는 일곱 교회에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은 말세 혹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세나 마지막 때를 자꾸 혼동하는 경우가 있어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말세 혹은 마지막 때는 언제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우리 여러 번 말씀드렸죠. 아직은 말세가 오지 않은 건가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좀 더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이미 말세가 임했습니까? 말세가 왔나요? 안 왔나요? 예, 이미 왔죠. 성경에서 말세라고 했을 때에는 last days라는 복수로 주로 쓰이죠. last day라고 쓰일 때에는 단수로 쓰일 때는 예수님 재림하는 그날을 가리키고 있고요. last days하고 말세라고 번역이 될 때는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구원을 성취하고 승천하신 때로부터 시작해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까지의 그 모든 시기를 말세, 마지막 때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은 그 마지막 때를 가리키고 있었고 그 마지막 때를 예비하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즉 예수님이 오셔서 마지막 때가 시작되는 그때를 기다리고 있었죠.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땅의 교회 시대, 예수님이 오신 이후 시작된 교회 시대가 다 말세고 마지막 때고 이것을 계시록에서는 크게 두 가지 시대로 알려줘요. 이 마지막 때를 가리키는 그 두 가지 용어가 계시록에 나오죠. 천년 왕국 시대. 그죠? 계시록 이제 19장 뭐 20장 이런 데 가면 천년 왕국 시대가 나오는데 그 천년이라는 시기도 어떤 숫자적인 문자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천년이 가리키는 꽉 차 있는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거죠. 우리가 나중에 그거는 좀 보겠지만 그리고 그 천년 왕국 시대를 또 다른 말로 표현을 하세요. 계시록에 보면 7년 대환란의 시대. 둘이 같은 겁니다. 나중에도 보겠지만 7년 대환란의 때가 바로 교회 시대고 그 시대가 바로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천년 왕국의 시대죠.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는 예전에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천년 왕국설을 믿고 있죠? 전천년, 무천년, 후천년 셋 중에 어느 건가요? 예, 네, 무천년을 믿고 있죠.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좀 다룰 시간이 있겠지만 일단 한 가지만 우리가 먼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결국 말세란 예수님이 또 승천하시어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이 그의 몸된 교회의 왕으로서 그의 백성들을 다스리시는 시기. 이미 천년 왕국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때가 예수님의 교회는 반면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기까지 진리 복음을 지켜야 하는 환란의 시기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이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이 천국에서 다스리세요. 이 땅에서 예수님이 다스리는 왕국인 교회의 현실은 환란이라는 거죠. 그래서 천년 왕국 시대와 7년 대환란 시대는 같은 시대라는 것을 여러분이 꼭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마지막 때를 이미 살아가고 있고요. 성경에서 마지막 때에 있을 얘기를 예수님도 하시고 서신서에서도 보여주실 때 그것이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있은 모든 일들을 다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특별히 666, 앞으로 올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전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사람의 수죠, 6은. 육으로 사람이 왕이 되는 것으로 가득 차는 시기. 사람이 최고로 왕이 되고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아가는 시대. 그게 666의 시대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바로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말씀을 주시는 교회들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11절을 보시면 먼저 11절에 가로대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예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일곱 교회에 말씀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나서 2장, 따라오는 2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각각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각각 따라와요. 한 교회씩 한 교회씩. 그러면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왜 일곱 교회인가를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 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일곱 교회밖에 없었나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신약의 서신들만 보아도 로마 교회가 있었고 고린도 교회도 있었고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골로새 교회 등의 교회들이 있었지만 그리고 그 밖에 이름이 다 나오지 않는 여러 교회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언급이 안 되죠.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꼭 이 일곱 교회만 언급하시는 것은 이 교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뜻은 절대로 아니죠. 일곱이라는 숫자가 알려주는 바가 있죠. 그래서 계시록에는 7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와요. 뭐 7년 대환란도 그렇고 일곱 교회도 그렇고 일곱 금초 때 뭐 일곱 뭐 봉인을 떼고 일곱 뭐 계속 대접을 계속 일곱이 나오는데 이 일곱이라는 숫자가 알려주는 것은 열과 마찬가지로 완전수예요. 즉 일곱으로 대표되는 이 땅의 모든 예수님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꽉 찬 숫자가 일곱. 또한 우리가 신약 성경의 여러 서신서들을 볼 때에 예를 들어서 고린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죠. 그러나 그 서신이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아니면 우리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에요? 모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마찬가지로 계시록에서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지만 다 우리 모든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인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 일곱 교회를 지역별로 이렇게 연결을 해보면은요. 큰 하나의 원을 그리고 있죠. 그래서 마치 온 땅을 가리키듯 온 지구를 가리키듯 하나의 큰 원을 그리고 있어서 일곱 교회만이 아니라 당시에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이 땅의 모든 교회 그리고 지금의 모든 교회를 포함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의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데오빌로 장로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으로 이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이제 이 한 가지를 더 볼 것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일곱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일곱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먼저 오늘 본문에 앞서 사도 요한이 그 일곱 교회에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죠? 일곱 교회에 말씀을 보내시는 분, 주시는 분이 누구인가? 먼저 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에서 8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와 그 보좌 앞에 일곱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자, 이 일곱 교회에 말씀을 보내시는 우리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4절에 보면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시고 계셨고 장차 오실 분. 8절에 보면 그분은 또한 주 하나님으로 불리우시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시는 분.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분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예수님은 충성된 증인, 언약의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며 더 나아가 그의 교회의 머리와 왕이 되신 분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의 피로 우리를 모든 죄에서 해방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 나라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으신 분. 그리고 곧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실 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피로 사서 세운 자기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 그것을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으면 이 말씀을 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고 이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도 요한은 어떤 자인가도 이제 소개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말씀을 주시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11절에서 이 땅의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알려주시는 일곱 교회들을 보면 다 지역적인 이름을 가진 유형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데오빌로 장로교회처럼, 이 지역 쪽에서 세워진 유형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유형교회가 있으면 또 어떤 교회가 있죠? 무형교회가 있죠. 무형교회는 어디를 가리키는 거죠? 천국에 속해 있는 교회. 그런데 이 천국교회를 증거하라고 이 땅에 세우신 유형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죠. 이것을 왜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잘 알듯이 유형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유형교회의 대표적인 인물은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 자신을 보아도 완전하지가 않아요. 아직도 더 자라가야 되고 이 안에는 옛사람의 성품이 남아있고 죄와 허물이 아직도 있다는 거죠. 이런 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또한 유형교회죠. 그래서 유형교회는 여전히 완전한 교회가 아니에요. 유형교회는 어떤 자들이 들어오느냐? 천국교회는 만세전부터 택함을 받고 정말 예수님의 구원을 받아서 속하게 되는 것이 천국교회지만 유형교회는 어떤 자들이 들어오죠? 신앙 고백을 하고 세례받은 자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유아 세례를 받고 속하여 있는 곳이 유형교회.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도행전에서도 보았지만 유형교회에는 알곡만 있는 것은 아니죠.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죄와 허물로 인해 넘어지고 갈라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거짓 목자를 따라 잘못된 길로 가기도 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여러 교회에 보내는 서신서들을 보면 이런 현실들을 보게 되죠. 각 교회마다 여러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 문제들을 다뤄주려고 서신서를 보내는 거죠. 그 안에는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가짜 사단에게 속한 백성도 있었고요. 교회의 순결과 하나됨이 깨어지는 죄악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 거짓 선생들을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서신서들을 보내며 말씀으로 권면하고 그들의 죄를 다뤄주기도 하고 다시 예수님의 순전한 복음 위에 굳게 서도록 인도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도 지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통해 일곱 교회로 대표되는 이 땅의 모든 유형교회들에게 말씀을 주시며 이 유형교회들의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뤄주시기도 하고 경고도 주시고 그리고 돌이켜 예수님의 복음 위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하시는 내용이 다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고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한 예를 들자면 첫 번째 교회로 나오는 에베소 교회와 마지막 교회로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 말씀하실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가보시겠어요? 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3장 15절에서 16절 보시겠어요? 3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자, 이 말씀들을 잘 보시면은요. 먼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는 너가 뭘 버렸다고 하시죠? 첫사랑을 버렸다. 그 첫사랑 버린 것을 끝까지 회개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촛대를 옮겨버리시겠다. 그러니까 이 성령님을 거두시겠다.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는 뭐라 그러시냐면 너가 미지근해서 덥지도 차지도 아니했다. 계속해서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예수님의 입에서 토해버리시겠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실제로 천국에 속한 참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현실은 없겠죠. 그렇죠? 그러나 이 땅의 유형교회에는 이러한 현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구약의 유형교회인 이스라엘을 보면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첫사랑을 버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촛대를 옮겨버리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누가 받죠? 이방인들이 받습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이방인들이 성령님을 받고 구원을 받아 예수님의 교회로 세워져요.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구약에서 보면 더없지도 않고 차지도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토하여 내치셨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러나 비록 그런 유형 교회가 공동체적으로는 그런 모습이 보여질지라도 그 안에서 택한 백성들은 다 구원을 받나요? 안 받나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나세요? 광야교회.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구원을 받은 후에 광야교회가 있었고 거기 목자가 모세였잖아요. 그런데 목자가 모세였던 이스라엘의 일세들이 광야교회를 이루어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예수님이 내치시고 촛대를 옮겨버리시고 토하여 버리셔서 다 멸망당하고 죽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참 백성, 특별히 예를 들어서 모세는 천국에 가요, 안 가요? 천국에 간다고요. 가나안 땅에는 못 들어가지만.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조금 천국교회와 유형교회를 비교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렇게 여러 가지 죄를 다뤄주실 때 택한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모세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라 할지라도 여기서 말씀해 주시는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의 죄를 다루어 주시는 말씀으로도 이 말씀들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기억하시고 일곱 교회 말씀을 봐야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오늘하고 다음 주일에 연결해서 살펴볼 것은 지금 예수님에게서 이 말씀을 받아 일곱 교회에 전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도 요한에 관한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일곱 교회에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알려주기 전에 자기를 소개하는 내용이 먼저 나와요. 그죠? 그래서 자신이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서 이 말씀을 받아 전하였는지 를 함께 알려주시는데 먼저 오늘은 9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 보시겠어요? 1장 9절 계시록 1장 9절 예, 같이 우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자, 사도 요한이 자신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는가? 이걸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사도 요한만의 증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의 증거이기도 하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먼저 뭐라고 하죠? 나는 너의 형제라. 그리고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라고 자신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저 육체적으로 세상적인 현실로 자신을 증거하고 있지 않아요. 믿음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그 영원한 천국 구원의 현실 안에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고 있다면 그의 증거는 우리의 증거와 다를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서로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복음과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 잠시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참 현실이라는 거죠. 자, 먼저 여기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은 사도 요한이 자신을 형제라 증거하신다는 거죠. 형제. 먼저 자신을 형제라고 증거하실 때에는 우리가 무엇부터 알 수가 있느냐 하면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깨달을 때에 자기 한 사람만으로 아이덴티티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자신이 누군지를 깨닫고 자신을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무나 중요한 내용이에요. 성도는 자기 혼자서는 정의가 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 혼자 하나님 잘 믿고 나 혼자 하나님 잘 예배하고 살아가는 것 성도가 아니에요. 성도의 올바른 정의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는 이제 우리 나 한 사람만으로 절대로 정의가 되지 않고요. 우리 자신을 다른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해야 합니다. 왜?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우리 구원의 현실이 그러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래서 나는 너희 형제라. 이 일곱 교회의 사람들을 다 알까요, 사도 요한이? 다 만나봤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다 형제라. 무엇보다 예수님이 구원하신 모든 성도들을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죠? 저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서로에게 형제들이 된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의 형제이고 여러분은 저의 형제입니다. 그것도 영원토록.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함께 형제들로 살아갈 자들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이뤄주신 이 천국의 현실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고 나는 너희 형제라 증거하고 계시다는 거죠.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날마다 증거하며 나는 누구라고 증거하며 살아야 되느냐? 나는 그냥 아무나 아무개 성도고 나는 아무개 집사고 나는 아무개 장로고 목사라가 아니라 나는 당신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이렇게 증거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믿음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자신을 나는 너희 형제라 보지도 못했지만 증거하시는 것에는 더 큰 이유가 있어요. 뭐냐? 오직 은혜로 자신을 형제라 불러주시는 그분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누구신가요? 우리 두 구절만 같이 가볼까요? 요한복음 20장 17절 먼저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요한복음 20장 17절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신대.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마리아에게 나타나셔서 뭐라 그러세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백성들을 가르켜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전하게 하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서 이루신 천국 구원의 현실을 이렇게 알려주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원한 맏아들이신데 이제 우리 구원하신 성도들도 하나님의 아들들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 너희는 내 형제라 불러주시고 내 아버지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라 기쁘게 선포해 주십니다. 즉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관계가 곧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관계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을 가장 먼저 선포하십니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얼마나 이걸 원하셨으면 마리아, 처음 부활하시고 만난 마리아에게 야, 이제 내 형제 된, 내가 형제가 되게 한 제자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 아버지,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 이라 전하라.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12절 신약성경 354페이지 예,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거룩하게 하시는 분 누구시죠? 예수님. 거룩하게 함을 받은 자들, 저와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신다. 우리를 형제라 부르신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을 내 아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비천한 우리를 내 아들이라 기쁘게 선포해 주시듯 성자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아니 오히려 기뻐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교회 중에서 함께 찬송하고 함께 예배하신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예배 속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형제 삼으신 예수님도 거기 함께 계시답니다. 내 형제라 부르시면 우리를 어느 정도로 높여주시고 사랑하시는가, 우리와 형제 사랑의 교제를 나눠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먼저 구원하신 이 죄인들을 향해 나는 너희 형제라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도 요한도 나는 너희 형제라 말씀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도 서로서로에게 나는 너희 형제라 증거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것도 정말 형제 삼고 싶어하는 그런 자들만이 아니라 세상적으로는 형제라 여길만 하지 않은 자들이라 해도 교회 안에서는 그래야 합니다. 왜? 그것이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정말 형제라 여길 수 없는 우리 죄인들을 향해 형제라 불러주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한 형제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됨은 절대 끊어지거나 변치 않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그걸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잘 증거하든지 못하든지 죽음까지도 우리의 형제됨을 갈라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삶에 시작된 새롭고 영원한 참 아이덴티티라는 거죠. 다른 아이덴티티는 다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형제되었다는 것은 절대 없어지거나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형제 사랑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형제로 사랑하시듯 우리도 서로 형제로 사랑하라고 부르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사랑, 아가페 사랑도 될 수 있겠지만 형제 사랑도 된다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이 형제 사랑으로 살아갈 겁니다. 부부관계, 부모자식관계, 친구, 친지관계에서의 사랑은 다 천국 가면 형제 사랑으로 완전케 될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맺어진 새로운 관계에 있다면 그것이 이 교회 안에서 다른 성도들이건 가정 안에서 부모건 자식이건 형제 자매건 이제 다 예수님의 형제 사랑으로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야 하고 우리가 서로 형제 되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를 다른 성도들의 형제라 증거하고 다른 성도들을 내 형제라 증거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놀라운 구절 하나 또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가보시겠어요? 1장 4절에서 7절, 그 시브리서 다음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서 7절. 예, 베드로서 1장 4절에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심서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자, 이 말씀을 잘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정도로 구원을 하셨느냐, 신의 성품, 즉 하나님 성품에까지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을 완전히 닮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온전히 닮게 하셨는데 그 궁극적인 현실을 뭐라고 알려주시냐 하면 믿음의 덕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 형제우애의 사랑을. 즉 궁극적인 신의 성품은 무엇이냐? 형제의 사랑이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열매는 결국 형제 사랑으로 맺어지고요. 이로써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천국에 속한 삶을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닮아가는 것을 여러 면으로 말할 수 있지만 방금 읽은 베드로 후서를 보면 결국은 형제 사랑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절제하고 인내하고 경건하게 하나님 예배하며 결국은 형제 사랑까지 자라가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서로 짐을 대신 지기까지 사랑하는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나는 너희 형제라 증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가장 건강한 열매, 형제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자기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며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도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부족한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나와 안 맞는 자라 할지라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함께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시브리서 2장에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내 형제라 불러주시고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서로를 부끄러워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서로서로를 기쁨과 사랑의 형제들로 여기며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로써 예수님과 천국의 영광을 증거하는 겁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돌아보고 세워주고 섬기며 살아가야죠. 서로 돌아보고 세워주고 섬기는데 누구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저 다른 교인한테? 그저 어려움에 있는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형제에게 하는 겁니다. 내 형제에게. 형제 사랑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없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것으로 여긴다고 하셨습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 믿음의 증거는 형제 사랑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두 구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즉 복음 말씀을 믿음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진리 복음 말씀을 올바로 믿는 증거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므로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21절에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형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가장 첫 번째 시간이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의 아이덴티티. 저는 여러분의 형제입니다. 또한 여러분은 저의 형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사랑하시듯 우리도 형제 사랑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함께 이르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된 자들이 다 함께 참여하게 하신 현실이 있습니다. 뭘까요? 다음 시간에 보겠지만 9절 뒷부분에 세 가지 현실을 알려주세요.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참여되어 있다.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이것이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의 현실이고요. 함께 형제된 저와 여러분의 이 땅에서의 현실이라 알려주십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다음 시간에 연결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과 더불어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형제들이 되게 해주심에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삼으신 것처럼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형제라 부를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와 같은 사랑으로 형제 삼고 형제의 교제를 나누며 예수님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가 이 형제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결국 천국에서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형제 사랑으로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는 귀한 은혜 내려주시고 그날까지도 우리 교회 안에 이 풍성한 형제 사랑의 은혜가 넘쳐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